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묵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엔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문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 이 새벽 시간 이번 차수에 목사님이 새벽 시간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새벽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이제 강릉으로 가시니까 시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요일이라 안 바뀐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계신 목사님들은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가 안 올라가니까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름이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묘하죠.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남자는 여자를 잘 몰라요. 맞죠?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보면 잘 모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사귀어 보면 이 사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사귀고 같이 만났고 또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같이 살아도 내가 이 사람을 도통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나누고 살았다는 거죠. 맞아요? 마음을 나누고 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한 이불 속에 살아도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얼굴 딱 세 번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결혼식 날이 세 번째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도 도대체 내 아내가 어떻게 생긴, 내 아내 될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선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둘이 맞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선을 한번 보고, 그래야 이제 결혼식 때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이 도대체. 한번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이제 결혼식에 이제 결혼식 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결혼식장에 이제 딱 갔는데 어떤 중년이 뒤에서 나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결혼식 당일이죠. 그래 이제 딱 돌아보니까 자네가 신랑인가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차차 알게 될 걸세 하더라고. 아, 그 누구지?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랑 입장해가 신랑 입장 탁 하고 들어왔는데 좀 이따 보니까 신부 입장하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분이 그 중년인 거예요. 장인어른을 거기서 첫 대면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네? 만났기 때문에 뭐 내가 그 전에 이제 장인 얼굴이 이제 맞선 볼 때 나왔으면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장인 얼굴을 전혀 못 보고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장인 얼굴을 본 거예요. 참 희한 바꾸만 일도 다 있죠.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살아도 얼굴 세 번 딱 보고 결혼해서 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알아갑니까? 안 알아갑니까? 이제 알아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마음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아가지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여겨지고 또 마음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마음도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 하고 아내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현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어색하죠. 워낙 안 하다가 예?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낯간지럽고 그래요? 또 뭔가 하려 하면 그게 좀 참 어색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몰라주면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잖아요. 마음을 표현하고 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게 싫어 이런 행동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자꾸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서로 알아가는데 마음을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예?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주겠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몰라주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대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대우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대접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대접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맞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난 남편 된 당신을 신뢰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 남편도 아내에게 뭐예요? 마음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네들이 미국 성조기에 대해서 알 거다. 그리고 그리라 하면 사람들이 그린다는 거죠. 그럼 성조기를 딱 그려놓고 미국 성조기를 여러분 미국 성조기 알죠? 그 미국 성조기를 딱 그려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예? 나 자기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그렸다고 해도 그 그린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여주면 아 이거 별이 지금 첫 번째 라인에 별이 6개인데 5개 그렸네. 아 빨간 줄이 한 개 더 그려졌네. 흰 줄이 한 개 더 그려졌네 하고 이제 정확하게, 예? 틀린 군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적해주고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만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도 자꾸 마음을 내어놓고 보면 아,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네. 아, 이 부분도 애매하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만남을 갖는 그런 모든 일 속에도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나 또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틀린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만나보면 야, 내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야, 하나님 내하고 진짜 생각이 다르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진짜 다른 분이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얘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태어날 때 얘가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병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심장 안에 이제 구멍도 생겼지만은 이 심장에 있는 폐동맥으로 이제 폐와 심장과 폐가 있는 그 동맥이 폐동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폐동맥이 처음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없는 대신에 가는 실핏줄 하나가 딱 형성이 돼 가지고 글로 이제 피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이 심장병이 걸려 있어 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자라니까 이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입술이 이제 파랗고 손이 파랗고 발이 파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심장병이 이렇게 걸렸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 무슨 내가 이제 그런 일을 딱 만나니까 야, 뭔 놈의 전도자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심장병 걸린 애가 태어나냐.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예?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더라고. 나는 이게 내게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처음 그렇게 목사님 그 기도를 받으면서 역시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시각하고 목사님이 가진 시각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제가 또 이제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목사님한테 나가면 너무 신기했어요. 꼭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꼭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란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태백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형제 하나가 신장 투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하는데 그 이 형제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이 형제에게 이제 물어보더라고. 형제, 투석,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해요? 예, 일주일에 세 번 합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를 떡 해주면서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형제가 정말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이 형제가 건강하게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목사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목사님이 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목사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신단 말이에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아시는데도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저주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려움이다. 그렇게 여겨졌는 건데 목사님은 그렇게 한 번도 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영역의 차이고 다른 세계의 마음이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 마음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면 중력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에 있으면 중력의 영향력을 다 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달에 가면 달에도 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지구의 6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럼 당기는 힘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내가 달에 가면 달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으면 지구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 세상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하고 같은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다른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내가 외국에 나가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법이 바뀌더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법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것도 분명히 다른 법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호주에서 우리 아이가 제가 호주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호주에서 우리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입술이 파랗던 입술, 이제 폐동맥이 이제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 폐동맥을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입술이 그걸 딱 연결시키고 이제 심장 구멍 하나가 이제 그 구멍 하나를 막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피가 원활하게 딱 돌아가니까 파랗던 입술이 불구스레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봐본 입술 그렇게 이쁜 입술은 처음 봤어요. 그 입술이 분홍색으로 싹 돌아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이쪽으로도 파랗던 게 싹 사라지고 손발이 파랗은 게 다 사라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 그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 아이 수술을 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물질을 이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된 그 마음으로서 자식이 그렇게 돼 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고맙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가 진짜 이 목사님 은혜 앞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이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해야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야, 내가 절대 이 교회나 이 종이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자체적으로 드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자가 가진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고 나면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은혜 입고 나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잘해야 된다. 그거, 이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성된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이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잘하고 싶었고 또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양은 자꾸 거스리는 자, 나타나는 모양은 자꾸 대적하는 모습. 아니, 잘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을 어찌 함께 내리오 그랬어요.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샘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썬물도 나오는 것 같고 단물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거짓의 샘이라는 거죠. 그런 샘은 없어요. 근데 유독 사람의 마음은 썬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단물을 좋아하고 썬물은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건 거짓의 샘이에요. 야, 이놈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거절하니까, 딱 거절당하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마음을 가져요. 끝까지 거절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 한 입에서 감사가 나왔다가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더라고, 욕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거짓의 셈 아닙니까? 우리 마음, 거짓된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마음으로 잘하려고 잘한 것도 거짓되고, 진실했던 것도 거짓되고, 감사한 것도 거짓되고, 맞아요, 아니에요? 예, 악한 것도 거짓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다 뭐라고요? 거짓되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 축구에는 축구의 룰이 있고, 농구는 농구의 룰이 있고, 야구는 야구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룰 안에서, 그 룰 안에서 경기가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벗어나서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아무리 그 경기를 이겼다 해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 대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1988년도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그 88년도 올림픽의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0m 결승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100m 결승에서 나왔던 미국 선수가 누구였냐면 칼 루이스였어요. 그리고 영국의 선수가 누구였냐면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이 두 선수는 라이벌이었어요. 그날 그때 그 100m 결승은 모든 세계가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100m 결승에서 누가 이겼냐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이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죠. 이 사람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금지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그 100m 결승을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금메달 자격이 박탈됐어요, 안 됐어요? 박탈되더라,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라는 것은 그 경기의 법칙, 그 룰 안에서 경기가 치루어져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도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칙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칙을 모르고 무조건 잘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잘하면 만족해, 스스로 만족해하고 좀 못하면 스스로 괴로워하고. 왜 그러냐면 그 법칙의 룰에서 상관없이 자기 법칙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법칙 안에서. 태국에 가면 태국은요 국왕이 모든 국민에게 뭡니까, 존경을 받고 모든 국민들이 이 국왕을 좋아해요.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거리거리마다 국왕의 사진이 걸려있고 국왕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고 왕궁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게 이제 쫙 걸려있는데 이 태국이 참 재미있는 나라인데 이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아무리 쿠데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도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왕의 승인을 맡으러 가야 돼요. 누구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요? 왕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무효 그러면 아무리 성공해도 무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했는데 왕이 까불고 있어 하고 왕한테 그랬다가는 왕은 그렇지만 백성이 다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백성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맞아야 하네요. 그러니까 왕이 무효 그러면 뭐라고요?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쿠데타 성공해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이 뭐 하면요? 무효 그러면 뭐예요? 무효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맞아야 하네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신앙은 암만 잘해도 소용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누굴 인정해준다고요? 예수님만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거 인간을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거 인정 안 해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선 사람과 왼편에 선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보고 복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복받을 자들아 그러더라고. 복이 뭡니까? 예? 그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럼 한 게 없다는 건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누가 복받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일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안 줬으면, 우리가 다 줬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더라. 저주가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했단 말입니다. 내가 한 게 다 뭐예요? 저주예요. 맞아요? 내가 하는 동안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제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작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이제 나와가 간증을 하면서 그 복음반에서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50년 동안 행복했다 하더라고. 50년 동안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고. 근데 50년 동안 줄기차게 행복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50년간 행복했다 하더라고. 복음 안에서 5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 하더라고. 맞습니까?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50년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50년간 행복했다 하더라고. 자, 목사님이 행복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는 신앙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신앙, 예수님이 하는 신앙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어렵고 힘드냐 하면 누가 하는 신앙을 하니까? 내가 하는 신앙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잘 안 되죠. 맞습니까? 저는요, 한 번은 목사님한테 교제하러 갔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더라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야, 자네들 나봐. 나 행복하잖아. 나 자유롭잖아. 나 평안하잖아. 나도 저렇게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평안이 있다가도,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땐 평안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 평안이 깨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구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앙을 하는데 평안이 있다가도 이 평안이 깨질 때가 많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마음은 평안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번에 우리 이한설 선교사도 꼭 내가 그 간증을 듣는데, 선교사님 그 간증 듣는데 꼭 사도 바울 같더라고.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야, 저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고 그 감옥 안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분명히 감옥이라는 형편이 그를 어렵게 해야 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은 그것과 반응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유라굴라가 들어와서 평안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마음에 유라굴라가 몰아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유라굴라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분명히 유라굴라가 쳤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유라굴라 강풍이 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으로 오는 평안은, 형편이 달라지면 그 평안은 깨어져요. 맞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졌던 이 평안과 행복은 형편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평안이었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님이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장로교를 1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누님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그때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걸 딱 지켜보는데 뭔 놈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피곤하냐, 저렇게 힘드냐. 우리 누님이 하는 신앙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본, 나는 우리 누님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겠다. 왜? 저렇게 피곤한 신앙을 왜 하냐? 여러분, 신이라면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평안을 줘야지.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줘야지요. 행복을 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무슨 놈의 신입니까? 맞아요? 그, 나는 우리 누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고 참 좋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야 돼요?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감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에 가면 탁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작년에 이제 그 우리 사역자님들 교제할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게 해보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꾸 깨지는데 결론이 딱 나더라고. 이건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는 마음이 딱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11개 5장 말씀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그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고 내가 목사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제신청 메일을 딱 썼어요. 그때 50년 동안 살아오신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목사님 앞에 서면 고쳐짐 받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딱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교제를 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이 뭐였냐면 자네들 보따리 많이 쌌지. 예. 자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자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자네 하나님을 무시했어. 말씀을 업신여겼어. 그렇게 시작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처음 그 한마디가 시작되는데 그 마디가 그대로 내 마음에 비춰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산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하는 신앙, 예수님이 하는 신앙 딱 꺼가지고 내가 하는 신앙은 율법 선행 충성, 예수님이 하는 신앙은 십자가 은혜 믿음 이래가지고 딱 꺼주는데 그거 딱 끄는데 내가 하는 신앙을 했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전부 누가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네들이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무시했어. 그러면서 자네들 누구 형제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사람은 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저 형제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응? 저런 사람, 응?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저 해도 너무했다, 저 사람. 판단하고 무시해야 하네. 판단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나 뭐 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은 분명히 알면서도 이 내가, 내 마음의 반응은 말씀과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내 거짓된 내 마음하고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네들이 말씀을 설 알아서 그래.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설 알아서 그래. 대충 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잖아. 그나 나나 똑같은데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여기 때문에 이 평안이 깨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역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교제하고 나면 우리가 너무 충만하고 좋은데 집에 가면 도로묵됩니다. 뭐 된다고요? 도로묵됩니다.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평안이 있다가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네 검은 머리, 흰머리에다가 염색을 하면 머리가 검게 되지.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예, 흰머리가 나옵니다. 그건 처음부터 믿음 아니야.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어. 맞아요? 예,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분명히 믿었는데 왜 안 되지?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뭐예요? 믿음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은 일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정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네 포르투갈어로 번역할 수 있어? 못합니다. 하라고 하면 해 못해. 못합니다. 왜 못해? 못하니까요.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하려고 해 안 해? 번역하려고 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래 안 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내가 못하면 하려고조차도 안 해.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하려고조차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려고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려고 하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 여러분, 안 된다 말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에서 이제 그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해줘요. 많은 말은 안 하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때 나한테 이제 새벽 기도를 탁 하는데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영재, 예, 좋은 저울은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 말하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영재, 좋은 저울은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가만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야, 내가 지금 내 위치가 떠났구나. 내 위치에서 떠났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동으로 내 마음에서 반응하는 소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그 영으로 돌아가려고 막 애를 써봤어요. 마음 낮추고 겸손하고 나름대로 마음 낮추고 자세 낮춰보고. 근데 영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이 영으로 안 돌아가더라고. 왜 안 되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울이 고장났는데 고장난 저울이 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영으로 안 돌아가요. 이건 고장난 저울이더라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살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또 틀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로 틀리면 여러분은 어떤 저울이에요? 고장난 저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장난 저울 사용하면서 살아요? 안 살아요? 그 고장난 저울 가지고 달아보고 어쩌다 맞으면 야 맞다 하고 믿어버리고 맞아요? 여러분, 이 저울은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할수록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 이거는 맞아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고장난 저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저울을 갖다가 어쩌다 영으로 딱 돌아갔어, 영이 맞았어, 그러면 됐다, 된 겁니까? 이건 고장난 저울이에요. 처음부터 사용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려워가지고 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몰래 그 글을 어떻게 봐보게 됐어요. 막 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어려워가지고 어떤 아이들 막 죽이고 싶다, 미워 죽겠다, 그런 기싸대기도 때리고 싶다, 막 이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그 내가 이제 걔한테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야, 난 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피해자가 아니야. 너 가해자야.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어려워서 그 아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듣더니 뭐라 하냐면, 자네가 교제 방향이 틀렸다 그러더라고. 뭔 소리지? 야, 애한테 죄인인 걸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죄인인 걸 깨우쳐주고 복음 전해야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못 알아먹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 죄인인 걸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저는 아이에게 교제하면서 부모니까 이 아이가 빨리 그런 형편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냐, 죄인인 걸 깨우쳐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딱 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 형편에 있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형편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않으니까 전부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고. 그건 내 원함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떤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거짓된 생각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자살까지 했는데, 내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끌려갔어요. 누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저도 그 소리를, 그걸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자매하고 똑같구나. 왜요? 사단이 나한테는 어떻게 찾아와요? 말이 되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오더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체가 거짓된데 내가 정확하다고 믿은 것조차도 뭡니까? 그건 거짓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단 말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나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여러분, 내가 형편 하나를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에 말씀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하나를 믿으려면 말씀을 짓밟아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말씀 믿었다고 해도 형편이 딱 오면 그 형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을 버려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아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7장 여기 보면 이 7장 1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기근이 왔고 굶주려 있는 이 상황인데 이 형편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온 고통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한 데서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이 뭐에서 벗어나요? 마음이 이 기근에서 이 주림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두 개의 사마리아 성이 나와요. 하나는 풍성한 사마리아 성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아이를 삶아 먹어 죽어가는 굶주린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어느 게 진짜 성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는 사마리아 성이 진짜 아니에요? 맞습니까? 말씀 안에서 보는 사마리아 성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나도 거짓된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나로 살아왔냐면 이 거짓된 나로 살아오면서 이게 나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9장에도 여러분 므비보셋이 약속 안에서 므비보셋은 왕자와 같이 왕궁에서 여러분 왕자처럼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므비보셋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약속 밖에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마길의 집에서 굶주려가며 비참하게 사는 므비보셋이 있는 게요. 어떤 게 진짜 므비보셋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므비보셋이 진짜란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그래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게 사는 그 삶을 사는 둘째 아들, 그건 아버지 안에 있는 진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된 마음에 이끌려갔던 거짓된 삶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삶을 아들에게 준 적이 없고 아버지 안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삶을 삽니까? 그건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에 이끌려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준 나의 진짜 삶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나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합리적으로 들릴 땐 다 받아들이는데 예?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건 못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거짓된 나는 믿어도 거짓이고 안 믿어도 거짓이에요. 맞습니까? 믿었다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 바뀌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거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이 성은 처음부터 풍성한 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돼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139편에 보면 맞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내가 어디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대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나는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한 진짜 나는 말씀으로 살도록 돼 있는 나가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를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부터 거짓된 나로 살아온 거예요. 그 거짓된 내가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거짓된 나로 살면서 그 거짓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그 거짓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그 거짓된 내가 예? 말씀에 이끌려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입니까? 해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 안에 진짜 사마리아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우리 저희들 이제 러시아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찾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 찾은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찾았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약해도 약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고 못나도 못난 사람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으면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가 되면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처음부터 지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나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거짓된 내 생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말씀을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형편, 누가 봐도 이 형편 변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 앞에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경에서 건져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오면 정확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말씀이 사실인 걸로 믿어지면 마음에서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굶주림이 끝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믿어지면 삶이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네 명의 문둥이 이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더라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말하되 문둥이 네 명이 뭐 했어요 지금? 예, 문디 반상회 했단 말입니다. 맞죠? 예, 문디 반상회 한 거예요.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들이 서로 말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교제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문둥이가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네 사람이 서로 말하되 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교류였단 말이에요.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문둥이 네 명이 서로 말하되 하고 교제하는 동안 뭐가 보여집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던 이 자리가 사망의 자리였구나. 야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구나.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저 사마리아 성을 기대하고 있던 저 사마리아 성이 망한 성이구나. 저 성 정말 기대할 게 없구나. 여러분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전에 그들이 봤던 거짓된 눈으로 보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있었던 그 눈, 그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사망의 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동안 뭐가 발견되냐면 악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흐른단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내 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문둥이가 정확한 악이 보이니까 그 있던 자리에서 떠나더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향하는 데서 돌아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진을 향해 가더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더나 왜? 사마리아 성 막연하게 기대했던 사마리아 성 양식 안 나왔잖아요. 거기도 굶주려 가잖아요.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람진에 있어요. 아람진에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부담스러우니까 죽기보다도 부담스러운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 네 명의 문둥이처럼. 맞아요? 이 자리가 정확하게 죽음의 자리인 걸 알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자기 마음에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생각에 머물러 있던 이 자리가 사망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보이지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또 보세요.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여기도 문둥이 네 명이 또 뭐라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네 명의 문둥이가 떠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좋지요. 근데 또 머무르더라 말입니다. 영은 살아있어요. 영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머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진행하는 거더라고. 맞아요? 목사님은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머무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 입으면 은혜 입은 거 속에 머무르잖아요. 여기 온 이 네 명의 문둥이가 은혜 입고 막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서로 말하되 또 이야기하면서 뭐가 발견돼요? 자기들의 악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긍휼을 입혀주셨을까? 아 이건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사람들은 은혜 입으면 좋고 그냥 좋은 것에 머물러 있지. 그래서 이 네 명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서 외치더라는 거죠. 없습니다 없습니다고 외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아람 군대가 없습니다 하고 외치듯이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뭘 외쳐요?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죄도 없고 육신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끝났더라 말입니다. 죄도 끝났고 육신도 끝났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면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악이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마음에 자기 악이 보이니까 마음의 방향이 보이더라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달려가는 방향이 정확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했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정확했단 말입니다.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거죠.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했다. 그는 달려가야 할 방향이 정확했고 목적지가 분명했으며 또 뭐라 그랬습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했다. 싸우는 대상이 정확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방향이 틀렸어요. 은혜를 입고 나면 나를 세우고 나를 섬기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육신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신을 섬기지 뭡니까? 육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에가 좀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바울이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네 명의 문둥이가 정확하게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악이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이니까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진짜 서로 교류하는 동안 우리의 죄가 보이고 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나서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의 교류를 나누다 보면 악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정확하게 악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는데 이 마음의 거리를 누가 좁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좁혀갑니까?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더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만나지지가 않는 마음이었는데 이미 왔는데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안 만나지더란 말이에요. 왜? 마음의 세계가 너무 다른 데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의 거리를 교제를 통해 좁혀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메시아로 만나지니까 버려지더란 말입니다. 물동이가 버려지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죄가 발견되고 악이 버려지고 자기가 버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이 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나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말씀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교류를 나누면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짓밟고 있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온 악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서 그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짜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환자 안수가 있습니다. 환자 안수, 여러분 그 1층에서 하는데 환자 안수, 아프신 분, 안수 받으러 오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짓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살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왔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악을 깨닫지 못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